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소개하는 예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힐책을 받는 대상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겸손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힐책을 받는 이 대상들은 동일한 대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모스가 사회의 제약상 가운데서 어떤 점에 심각하게 고려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사회 전반의 그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진 자들, 부자들, 권세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주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매일의 생활에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의 인권까지 유린했던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에서 그 대상들 중에 또다시 한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부유한 남편들, 남성 사업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들의 남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부귀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던 것이죠. 아모스는 이러한 악덕 사업가들의 부정한 생각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 축제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며 그날이 끝나자 바로 장사에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이 절기 기간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시간 남았다고, 10분 남았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면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한 절기의 의미를 망각한 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세속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거래가 금지된 안식일에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형식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악덕 사업가들이 품었던 이 부정한 마음들입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바를 잡게 하는 행위를 지었습니다. 물품을 판매할 때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되는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에바라는 바구니를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일을 20개를 담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작게 만들면 몇 개 담는 거예요? 10개를 담고 가격은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계를 크게 하는 행위를 지었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과일이나 이 채소를 판매할 때 저울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울이 있으면 그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 그 과일과 이 야채의 이 저울만큼의 그 추를 어떻게 합니까? 달았지 않습니까? 이 추를 바로 이 세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겔의 무게를 아주 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물건을 사가면서도 많이 사간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울 자체를 조작하는 거짓 저울로 속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세겔에 속이고 에바야로 속이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뭘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더 재미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울을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해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횟집에서 그 저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물건을 판매하다가 걸렸다라는 것을, 발각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은으로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모스 2장에서 처음으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을 때 모습, 그렇게 행했던 악인들에 대한 그 묘사와 동일한 묘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찌꺼기 밀을 썩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예, 밀이 있습니다. 밀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쭉정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판매하는데요. 국산이라고 해놓고 뭘 파는 거예요? 예, 수입산을 판매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부정한 마음 자세를 지니고 다섯 가지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언약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들이 속인지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악인들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라고, 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각계각층의 그릇된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국가적인 재난의 모습이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뭐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나일강이 넘치듯 땅이 솟았다가 내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해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대낮에 해가 지는 것처럼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렇게 자연현상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전 784년 2월 9일과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760년이죠.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2년 후에 이스라엘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지진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또 다른 해석으로 이러한 해석들이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양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을 가리킬 때 이들의 상황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해일이 이들을 덮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앞에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든지 전쟁을 통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이미 신명기 사관에서 이야기했던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심판의 메시지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백성들의 반응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말씀합니다. 모든 거민이 주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고 너희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의 모습은 왜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 재난과 재앙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깨닫고 다시는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악이,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 징계와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굶주린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이 끊겨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여 타락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방치했습니다. 이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됨이 되는 것이죠. 예,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사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은 등한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자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기갈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 재앙의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의 길을 찾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지라도 이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처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 가장 건강한 젊은 남녀들 이들 역시 목마름과 기갈로 말미암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면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그 하나님의 그 기갈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최악의 순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즉 회개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따라 끝까지 가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수록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권세를 권력과 권세를 따르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공적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성소라는 것은요, 이 성소, 이것은 바로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브엘세바의 힘과 길과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의 방향으로 그들이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들도 하는 것이죠. 베델과 단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베델에서, 내일은 단에서, 그 다음 날은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라는 것이죠? 순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인 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우상을 향한 모든 열심과 노력이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9장에는요, 아모스가 보게 될 마지막 환상이죠. 이 다섯 번째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이 다섯 번째 환상과 더불어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환상은 앞에 등장했던 이 네 가지의 환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환상들에서는 하나님과 아모스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환상들이 아모스가 무엇인가를 직접 본 것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측면이 강했다라면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악한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에 표현들과 하나님의 연설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청각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가운데 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또 경배했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둥마다 있는 모든 문지방들을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자와 제사장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철저한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특한 문장의 구조가 다섯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절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귀결절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조건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입니다. 예, 스올이라는 곳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가리킵니다. 무덤이나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스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스올에 내려가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해 땅속 깊이 내려가거나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조건들을 읽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예, 갈멜산이라는 것은요, 예, 지중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갈멜산 하면 뭘 떠올리실 수 있어요? 거기는 바알의 산당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던 것이 바로 예, 갈멜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이곳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범죄한 자들이 이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다 깊이 내려가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눈밖에 날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다 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다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뱀을 보냄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물어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제약에 빠진 백성들이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두철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 만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권세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기지 않는다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 아모스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처소와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물을 불러 육지를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고 지진과 해일과 화산과 해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다라고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주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선민의식에 대한 자만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트리는 두 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그들은 구스족속하고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어떤 한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지니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화로 뭘 드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구원해내셨고 아람을 구원해내신 열방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나서 그 출애굽을 너희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들도 내가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된 특권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고 삶은 세상을 향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듯이 열방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죄악도 더 심각하게 더 완벽하게 그것을 체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시지는 아니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래요? 체질 해보셨습니까? 체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쭉정이하고 자갈은 다 체에 남아있죠. 알곡만 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체질을 합니다. 체질을 하면 여기에서 기준은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이 굵은 건 다 어떻게 돼요? 체 남고 그 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 있는 체를 다 모았잖아요. 이 모은 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셔가지고 이 죄악에 빠져있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에다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섞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칼에 의해서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손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예전과 같이 세우고.
예,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날 그러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했습니다. 심판이 끝난 날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보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이런 마음들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의 시대에도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 활동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국가를 재건함과 동시에 땅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잖아요. 씨를 뿌릴 때 추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추수하고 이제는 쉴 때 포도즙을 밟으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사랑하심과 그 돌보심과 그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움과 번영을 다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자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성읍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영과 풍요로움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집중력과 놀라운 끈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자녀들을 용서하기를 계속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들에게 이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잖아요. 또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무너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이 과거의 스토리는 그냥 역사적인 그런 지나가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를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죄와 세상을 벗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은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가 어긋나 있었다라면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하나님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모스라는 이름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나무다에 살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음껏 나무다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껏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선지자가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과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의 메시지들을 다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무너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모스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직업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삶의 어떤 삶의 모든 바운드리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만족하지 않고 이 무너진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모스와 같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음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